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사람이 세상에는 없사오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셔서 우리 눈과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술과 듣는 귀와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는 일에 시중드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하지만 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괜찮은데 오늘은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용서하는 일이 중요한가요? 예, 큰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 그 저기 심리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상담하러 가면 용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인생이 괴롭고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는 일에 큰 용서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슬. 용서받으면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늘 이렇게 찜찜한 게 있으면 자꾸 감춰야 되고 꾸며야 되고 피해야 되고 참 얼마나 어려워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마땅히 잘못한 게 그 사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참 그걸 이렇게 묶여 있지 않고 이렇게 놔줘서 참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용서 받지 못하는 그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도 용서란 것은 그냥 마음 한 칸에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에 미움이란 것을 그냥 방 하나를 내주는 거다. 그냥 이렇게...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요?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용서란 것은 마음 속에 미움의 방 한 칸을 내주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래요. 그런데 그게 참 멋있는 말 같고 그럴듯하지만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그 용서라는 입주자가 마음에 다른 방까지 다 해집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선한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참 그런데 다른 선한 입주자까지 그냥 다 내쫓게 막 분탕질을 마음에 사니까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용서란 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7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요. 7번이면 사실은 완전수입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한 거는 자랑하는 이야기였어요. 자기는 완전한 완전수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이만큼 했으면 뭐 하나님도 뭐라고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도록 다 하겠다라는 의미로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번 가지고는 안 되고 너의 최선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너의 최선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세상의 셈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산으로 들러 99마리 정당한 절차 합리적인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세상의 셈법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읽으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가리거나 물타서 희석시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막 대거나 복잡하게 비비꼴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람의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뭐 성경을 잘 아는 지식과 무슨 이렇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자가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가 귀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어릴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카드 베하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카 베콜 레바카 우브콜 납쉐카 우브콜 메오데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라 이스라엘 하는 그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말할 수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언제나 청종한다는 말입니다.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들을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셈법이 아닌 천국의 방정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세상의 셈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듣고 행하려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해시켜야 되니까 납득이 돼야 되니까 말씀을 물타거나 희석시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맨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씀에 하나라도 빼거나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는 자는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의 저주가 그대로 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모자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꼴이 모자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내 생각과 내가 말하고 행한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탁하신 명령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여기 살고 있고요. 비록 예수 믿어 새 사람 됐다고 하지만 아직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방식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려운 게 당연하죠.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은혜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도와드리려고 막 그렇게 세상의 셈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늘 그런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납득하게 하려고 그럴듯하게 아 그렇구나 은혜받게 하려고 얼마나 말씀을 막 비비 꼬고 막 이렇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모자라면 회개하고 힘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려 하는 자가 말씀의 앞뒤와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을 그 맥락 속에서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은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얻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정도다. 그만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잖아요. 범죄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범죄한 것을 다루는 그 이야기도 무슨 치리하는 절차에 관한 무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 하나라도 다시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정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가 먼저 가서 당사자에게 죄를 인정하고 갚고 그 보상을 하고 다시 온전히 회복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근데 혼자 가면은 막 지나쳐가지고 왜 또 막 상처 입은 사람은 또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더 불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도 특별히 잘한 건 없기 때문에 뭐 너라고 뭐 나을 게 있냐 이러다 보면은 중요한 문제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냥 서로 상처만 입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죠, 사모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세 증인이 일치된 증언으로 증언을 확증하라고 정성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을 다시 다루어서 온전하게 다시 얻으려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같이 기도하면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야 범죄한 자라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용서하는 것도 그 이야기,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를 다시 얻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서 용서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제일 구원과 용서의 제일 큰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벌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임의로 주셔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창조력을 그렇게 펼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받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 처음 디자인이 깨진 것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refore, whoever is in Christ is a new creation.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시 만물이 자기에게 통일되게 하는 그 구원의 프로젝트 가운데 그 만물이 하나님과 깨어져 썩어져가는 것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의 하나님을 거역한 일,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일, 스스로 설계도를 만들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였던 일을 다시 회복시키시되 사람이 노력하면 할수록 착하게 되려면 스스로 구원하려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사시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사시되 선한 자를 질취하는 세상에서 사시되 죄 없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거기서 용서와 회복이 시작된 그 회복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용서하란 얘기는 내가 너그러운 사람 되는 그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형제를 더 나아가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교회 가운데 나에게 형제를 다시 얻게 하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면 도리를 다했다.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일곱 번이 최선이에요. 그것보다 더하면 비합리적인 거죠. 형제의 죄를 방조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 실족한 형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내가 사용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얻을 때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회복될 때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내 권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전체 맥락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국이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에 천국은 네가 크려고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가장 작은 자라도 가장 크고 오히려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용서가 중요하니까. 세상 모든 철학과 도덕은 용서를 가르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이제 돼서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또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도 없기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용서의 명령은 그것보다 넘어서는 것이 되니까요. 형제를 잃어버린 자를 얻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진짜로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77번이란 것은 사람의 최선이고요. 77번의 70번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세상의 셈법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괜히 그러다가 범죄한 형제 계속해서 고칠 생각은 없이 계속 잘못하는 형제를 방조하는 결과밖에는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이나 용서했으니 왜 안 변하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나를 용서하신 무한히 참아주신 지금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알아요. 누가 감당합니까? 70번에 7번을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입어야 아니 예수님이 이미 그런 긍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확인해야 나의 의로움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입에 불러서 이렇게 귀회하신 분들 앞에서 이 40분 막 가까이 되는 시간을 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 나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인 줄로 압니다. 용서는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지옥까지 앉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할 만한 통로가 될 정도로 온전해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본질인 것이에요. 네. 온전해, 용서받아 온전해진 자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용서는 중요한 주제지요. 그런데 용서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지옥 벌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용서의 의미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회개도 벌 받지 않으려고만 회개하고 바뀌지를가 않아요. 벌 받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 다음에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려고 이제 마음껏 다음 주에 또 오면 되니까. 제가 너무 신랄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옛날에 투 캅스인가 하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 그 못된 악독 부패한 경찰이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뭐 뇌물 받고 막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아 회개했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고서 똑같이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용서라는 것은 온전해지는 용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용서가 아니라 더 범죄하려고 더 범죄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받는 용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려고 자기 목숨, 자기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란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얻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를 가깝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자를 하나님 닮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된 새 피조물 된 것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내 인생의 자랑은 나의 의로움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오늘 그 만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백다나리온 용서 못한 종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못 갚는 금액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인지 따져보면 1 달란트는 20년 임금이랍니다. 평균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버는 액수래요. 그럼 뭐 얼마나 될까요? 한 1년에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0불은 벌잖아요. 일하는 직장을 갖고 일하면 1년에 10,000불 한다고 그러면 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20억 불입니다. 2 billion dollars. 그리고 1년에 예를 들어서 50,000불 번다 그러면은 만 달란트라는 것은 100억 불입니다. 100억 불. 10 billion dollars. 우리가 저희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우리나라에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목표가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개인당 국민소득 1,000불, 수출 100억 불이었어요. 수출 100억 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출이 100억 불 되는 게 막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막 경제를 재건할 때 그때 목표였어요. 그러니 이게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맥락이 왕이 결산할 때 사람들을 불러서 왕이 결산했다 그래요. 왕이 결산하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기준이고 심판자이시라서 하나님이 다시 올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안 믿어도 그럴 리가 없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둥치면 하늘이 무서운 법이에요. 무신론자에게도 하늘 무서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왕이 결산할 때 따져보니까 만 달란트 빚졌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기준대로 그 거룩함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빚 없다고 죄 없다고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못했고요. 다윗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탕감 받은 거예요. 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빚지고는 못 사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조건이, 인간의 굴레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니까 한편으로는 꿈입니다. 한편으로는 변명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도덕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예술이고 오늘 하루가 중요하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 즐겁게 지내세 하는 세상의 쾌락 추구입니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빚지고는 못 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빚지고는 못 사는데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절대자에게 빚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절대자 앞에 가서 긍휼을 입기 전까지는 내가 꾸며서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기 싫어서 피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위로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서로 위로하거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가르침과 당짓는 것과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빚을 자기의 목숨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 외에는 빚지고 못 사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셨다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 평균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에 얼마 버십니까? 한 500불 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몇 얼마인가요? 5,000불이네요. 그리 작은 돈은 아닙니다. 5,000불 그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만 달란트가 실감나지 않으면 만 달란트보다 5,000불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 달란트는 실감이 안 나는 금액이에요. 100억 불이에요. 개인에게 100억, 나라에도 100억 불이 벅찬 금액인데 개인에게 100억 불은 실감이 안 나는 금액인데요. 5천 불은 당장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 목숨의 정체가 세상이 전부라면 육신 땅의 것으로만 사는 거라면 5천 불 중요해요. 받아내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손해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고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얼굴을 이렇게 들고 내 얼굴을 봐달라고 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사는 자는 만 달란트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5,000불 안 받아도 손해본 느낌이 없어요. 넘쳐나요. 그런데 만 달란트가 실감이 안 나니까 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실감이 안 나고 다음에 주인 보면 또 갚아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벌을 면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주인의 긍휼함을 모르니까 진짜 탕감받았다는 것을 모르니까 100데나리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살 수 있고 받아야 나중에 주인하면 얼마라도 또 합쳐가지고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죠.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아마 지옥에 안 갔을지도 모르겠죠. 천국 갔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천국 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천국 가도 불안합니다. 주인 보면 또 갚으라고 할까 봐. 잠시 벌은 면해서 천국에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옥불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감사하지가 않아요. 주인의 긍휼이 고맙지가 않아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 천국에서 주인하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데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이 다 흰옷을 입혀주고 다 똑같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나는 이랬는데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제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 보면은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쟤는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천국에서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천국이 기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천국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쁜 사람들로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들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이게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내 죄가 달린 것을 보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의 피로 갚아주신 것을 알고 기쁨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갈수록 천국에서 누가 큰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됐는지 이 정도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자기 위주로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즘처럼 고난 절을 허락하신 건 참 은혜입니다. 뭘로 사는 건지 왜 의롭다고 하시는 건지 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건지 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너무 높은 말씀이고 말되는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막 달달 볶으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 못 듣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일인지 기억하라고 고난주간을 허락하시고 십자가 앞에 마음을 집중하여 다시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만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빚을 탕감 받았는데도 빚장이처럼 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빚을 탕감 받았어요. 내가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런데 그 다 탕감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 탕감받은 것을 알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앉읍시다. 십자가에서 달린 그 죄가 예수님이 받은 벌이 내 벌이 거기에 달린 것을 그 말씀이란 것은 성령이란 것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범죄한 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권고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거든요. 빛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갈 거야.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 어떤 파도도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원수 사단 세상이 아무리 짓고 까불어도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그 자기에게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그것을 고하고 다시 죄를 이긴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 형제처럼 말씀이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 자신을 의지하면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거나 그 길밖에는 없으니 찾을 때서 찾으라고 믿을 걸 믿으라고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들이 되었으니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얻어진 것을 확인합시다. 다 탕감하여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감격이 될 때까지 든든할 때까지 안 먹어도 배부를 때까지 하늘나라에 이따위 것 다 있다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확신될 때까지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갑시다. 그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언제 되겠어요? 근데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명령 주시지 않거든요. 자기가 안 한 일 우리 보고 하라고 안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지라고 해놓고 자기가 같이 지시거든요. 주님 없이 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께 가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주님과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주님이 같이 메시는 쉬운 짐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뭐 온전해진 사람이 용서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해졌고 소망 가운데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자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도와주셔야지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벼운 짐, 쉬운 멍에랍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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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고난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새 노래로 찬송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이, 내 안에 어떤 부끄러움이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연약하고 미련하여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일해서 얻은 염소새끼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종처럼 겨우 용서받아서 먹을 것이나 얻는 그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 좋은 옷 입혀주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하는 아들 된 기쁨을 누립니다. 염소새끼 한 마리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그 만족이 아니라 예, 내 집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까 너도 그렇게 부자니까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너도 나와 같이 긍휼히 여기고 네 동생을 용서하지 않겠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날마다 새겨서 샘물처럼 그 감격과 기쁨이 솟아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시다. 뭐 그 언제 됩니까? 온전해지기 전이라도 주님 말씀을 믿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형제를 용서하고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그 상처도 마음속에 오래 묵혀있던 사슬도 끊어버리는 고난주간 되기를 이 사순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말한 것, 행한 것,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 밝히 드러나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없는데 착한 사람들이 너그럽게 봐줬고 아내가 끝없이 용서해줬고 자식들이 그래도 아버지라고 사랑해줘서 하나님의 큰 빚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 앞에 늘 서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서로 용서함으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참으로 그 빚을 갚는, 서로 온전하게 하는 복된 형제 간의 교제가 세관교회 안에도, 나와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도,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